설교 본문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볼 때 무엇이 중심이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예배는 웰빙의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많은 경우에 또한 힐링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것을 통해 몸과 영혼의 치유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와 회복을 얻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와 또한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기인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회복과 치유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 나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과연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는 그 중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할 때 이 받으셨다는 의미는 성경에 때때로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42절에 그들이 둘러보아도 구원할 자가 없었으며 야훼께 부르짖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둘러보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사야 17장 8절에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물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둘러보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둘러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이야기할 때 내 감정에 어떻게 비춰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졌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인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힐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친 것입니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알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것을 모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 그 당시에는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는가는 현상적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가인처럼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계시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그 말씀에 기인하여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기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교회 안에 드려진 첫 번째 예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한 사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드려진 제사가 하나는 받으심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받으심이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자는 가인이 제사가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혹자는 가인이 인격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믿음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은 이 문제를 두고 그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명령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통하여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고 그 방식대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얻기 위해 땀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또한 아벨은 그가 축산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축산의 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가인이 좀 정성이 부족하였다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아벨의 정성은 더 탁월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의 믿음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와 그 재물에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와 그 재물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때에 그 살아감이 뭘로 드러납니까? 그것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언약의 말씀에서 요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믿음은 그와 그 재물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까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의 그와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가인에게서 그와 그 재물을 보시고 가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가인의 믿음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와 그 재물을 보고 믿음을 보았고, 아벨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벨이 드린 그와 그 재물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에 그라고 하는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가인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아벨은 누구인가? 아벨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린 그 제사를 통하여 그가 의인됨을 드러내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의 제사를 통하여 그가 의인되지 못한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가 왜 악인입니까? 그러면 그가 왜 의인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가시와 은근기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가시와 은근기로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단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중심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재물의 문제를 이 오후의 시간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후의 설교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그와 그 재물을 보셨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그 재물을 보시면서 그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피를 통한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셨다. 셋째, 교회의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하여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절 초반부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원문에는 그 날에 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창조사역을 끝낸 7일째 안식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식의 날에 지금 이제 그와 그 재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여기에 한 가지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직 율법서와 제사의 규례가 주어지기 이전인데 어떻게 이 제사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졌을까? 이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비관적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아직 말씀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재물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할 수 없다. 도리어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정성의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의 규례가 주어지기 이전에 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제사가 드려지기 이전에 이미 피의 제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될까? 과연 피해 제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피해 제사는 어떻게 전달되어졌을까? 이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유추해 해석해야만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사의 규례가 없는데 지금 대속의 원리가 없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정당한가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풀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대속의 원리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거기에서 추리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 의하여 교육을 잘 받았던 자들에 대한 점이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의식들이 보다 충분하게 이 사실을 확정시켜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많은 제사의 어떤 사건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 들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서 이 제사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복잡해지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아담은 제사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담은 그의 자녀들에게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제사는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두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 드리는 풍습이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그들이 고안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연락된 것의 순고성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음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냥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의구심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들었을까? 정말로 아담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힌트를 얻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그냥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단순히 가시와 엉겅퀴가 자연이 아니라고 한다면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왜 가죽옷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언젠가 아담과 하와가 그 우선을 통하여 사단을 파멸시키고 하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증표로서 짐승을 죽여 아담과 하와를 위해 옷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옷을 만들어 주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덮어주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벌거벗은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실 때 옷을 입힌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그 직분을 명예롭게 하실 때 옷을 입힙니다. 그러므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어 나눠줬다는 내용도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깃을 나눠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옷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입니다.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영광의 옷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식물성 어떤 직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이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번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며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땀을 흘리지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짐승 옷을 입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짐승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식물성 직물 옷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땀을 흘린다는 말은 저주의 어떤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식물성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식물성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장면으로 또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진 옷은 가죽 옷입니다. 부정한 옷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한 가죽 옷을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히심으로 그들에게 짐승으로 옷 입게 하심으로 그들이 짐승되어졌다. 너희가 뱀을 따라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짐승되어졌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짐승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짐승이 되어졌다.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는 바라볼 때마다 자신이 짐승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로 짐승되어져 있고 나는 정말로 짐승 가운데 살아가는 죄악된 삶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짐승들은 옷을 제공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동물 희생제사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옷 입혀지게 할 때 그 사람은 동물화됩니다. 그러나 동물이 죽어 기름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불에 태워지게 될 때 그는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뱀이 죽음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짐승이 되어진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 옷을 입고 언제나 그들은 자신들이 짐승 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야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물 제사를 보여주셨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죽여 옷 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동물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물이 죽지 않고는 참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한 번 유추합니다.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이 제사법을 알게 되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복을 주셨고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인과 아벨은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가인이 비록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갑니다. 네가 지금 네 마음문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우가 어딨냐고 라고 묻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소식은 들려졌고 그 소식을 듣고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짐승으로 있기를 원하였고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특히 아담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은 피의 제사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는 짐승을 죽이지 아니하고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예배하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짐승을 잡아 바쳐야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며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피를 통한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본문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또한 목사님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취급합니다. 이 제사는 그냥 감사를 드린 한 표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 초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누군가 대신 만족시키므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대속의 원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 대속의 원리가 레위기 법에서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 레위기 이전에 대속을 상징하는 제사제도가 없었다면 레위기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대속의 내용이 없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대로 한다면 적어도 레위기 이전에 있는 성도들은 대속의 원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는 이 원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계속 되어져 있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부정하고 레위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피 흘림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없는 구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불가능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대속의 의미를 정의하면 일반적인 의미로서 남의 죄를 죄나 고통을 대신 당함을 말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죄를 대신 갚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할 때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포로나 노예를 사고 돌려받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말할 때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이 대속물이란 이 단어는 이런 내용입니다.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인 자유 등이 금전적인 지불에 의해 본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하나의 과정을 두고서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이 과정, 뭔가 값을 지불하는 이 과정을 두고서 대속이라고 말하고 또한 몸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제의적인 용어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심판자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넘어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 사건을 통하여 넘어가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유월절도 레위기 이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 바름의 사건이 나옵니다. 피 바르지 않고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대속의 원리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 들어가 번제단에서 만나고 물두멍에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을 지나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번제단에 나가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을 제물이 타는 연기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을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번제물이 머리가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기대어 바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일 때 마치 자신의 죽이는 그 행위로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잡아 바치는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하나님 자신의 눈에 짐승으로 보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예표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집니다. 마치 아벨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드릴 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짐승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 가죽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죽이셨고 아마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죄로 빼앗긴 영광의 옷을 이 짐승의 옷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정하신 동물 희생 제사의 원리를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특별히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외형상 가인과 아벨은 안식일에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둘의 분명한 차이를 보아야만 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이 제물의 열납 여부를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나중에 계시해서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제물에 대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태우고 열납하지 않는 제물에게 불이 내려와 않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쨌거나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다른 제물,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그 제물의 정성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그 제물의 능력 차이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아담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친 방식대로 그들은 예배하였고 그 예배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무 예배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지입니다. 셋째,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통해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좋은 나무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납되는 제사를 드렸고 못된 나무인 가시나무인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열납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합당하게 드려지고 있는가에 살펴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순서는 결단코 미혹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뇌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의 성수가, 오늘 우리의 헌금드림이, 오늘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이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가시와 은근키는 결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자칭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스스로 전 세계적으로 보편교회에 속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예배의 원리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일 성수를 하고 자신들이 만든 처음 위주의 찬송을 부르고 각종 모임과 이벤트를 준비하며 그 일들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전도운동하고 예배당을 크게 지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대속의 원리에 규정하신 대로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나무가 우리를 아무리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가시나무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지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벨 같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을 거부하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을 거부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인 같은 가시나무가 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엉겅퀴가 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가인 같은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런 교회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추방당하고 말 것입니다. 유리방황하게 될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날에 예배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예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입니다. 나의 공로로서 아무리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양대로 예배하는 그 자를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속의 원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시나무 된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아벨과 그의 예배는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분히 예배하였습니다. 이날 예배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 더 나은 예배를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이고 하나님 식양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가? 그 식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증거를 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자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에 기대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식양대로 예배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정함을 받는 주고받는 예배 현장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와 그 재물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내용은 그와 그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립시다. 그런 말미암아 주의 날에 늘 주님을 찬송하며 참 주 앞에서 의인된 증거를 얻으며 살아갑시다. 아멘.